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이제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언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시름이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목욕병을 만들고 사울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한자 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 뜻 그대로, 그 낱말 그대로 풀이하면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말하자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되었던 그 화가 다시 복이 되기도 하는 등 말하자면 인간의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을 두고 그럴 때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의 추격과 생명의 그 위협이라고 하는 화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장 28장 1절을 보면 그 안전이라고 하는 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뜻하지 않게 블레셋으로 망명은 했지만 오늘 여기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서 아기스 왕의 편에 서서 사울과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장에 나가게 될 것인가? 만약에 다윗이 이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다 틀린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본문은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원래 재밌는 드라마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화제를 딱 전환합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29장부터 살펴볼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 화가 또다시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또다시 화가 되는 말하자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주 다윗은 화 속에서도 복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이 다윗은 광야와 사막 같은 그 척박한 현실 속에 소망의 길을 내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인공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쫓는 신육만 했지 내내 평생 그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다가 깊은 나락에 빠진 이 사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 28장에서의 사울은 그가 평생에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들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스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평생의 대적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전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긴 나라의 중앙 허리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평야 수넴 지역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말하자면 북쪽과 남쪽의 협동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남쪽 수도인 기브아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치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파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병력을 모아서 그 수넴의 맞은편 길보아 산에 병력을 전진 배치시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크게 떨린지라. 물론 전쟁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전 평생에 걸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많은 전쟁을 전투를 치른 백전노장입니다. 그 블레셋과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응당 전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년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또다시 두려워 떨고 맙니다. 마치 처음 전투에 나간 것처럼, 마치 젊은이가 전투에 나간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울의 인생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유독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제비 뽑아 초대 왕으로 뽑힐 때, 그때 사울은 두려워서 짐꾸러기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이겨 돌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과 병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더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위신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하 다윗이 전쟁에 나와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고 그렇게 비교하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단지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평생 다윗을 쫓고 쫓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서 두렵다 못해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왜 사울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울은 궁금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임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응당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그 자리, 자기 자리와 자기 지위에 나날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와 자기 지위에 집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 자리와 지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운 것은 잃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주 두려운 것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울이 평생에 이렇게 자주 두려웠던 것은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잃을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잃을까 봐 늘 두려웠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평판과 소문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문을 내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이 되었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냐, 내 것이냐 그렇게 주인 행세하는 죄인들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노년이 되어서도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과 현상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빠져서 사로잡히면 물론 더 나쁜 결과로 사울처럼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두려움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겠습니까? 두려우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그 첫 출발점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작됩니다. 보통 두렵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사방팔방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은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사울도 두려워 떨었을 때 그래도 그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사장에게 있는 그 제비인 우림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로도 일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금세 그의 부하들에게 전국에 수소문해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혀 못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거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사울에게는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아니 죽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과는 단절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제사장들은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이미 다 죽였고 그나마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 그 한 사람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 그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두려움은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피해야 할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과 고난과 적들을 품어야만 한다면은 하나님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두려움 앞에서 용기와 그리고 피할 지혜와 사랑을 구하는 건 기독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닥치면은 다 기도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데 우리의 결과가 큰 차이가 난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질이란 내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본질이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도록 내 마음을 크게 넓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하나 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 잠잠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고 순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그 문제 속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두려움이 당장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혹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간구하고 요구하고 떼쓰는 것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때를 씁니다. 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 책임으로 넘깁니다. 때로는 매우 매우 위험한 수작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돈으로 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면 내 두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서서히 다른 신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용하다, 영업하다고 하는 교주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도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늘 우리 문제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 조용히 잠잠히 침묵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귀가 막혀서 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여기고 세상적으로 실패라고 여긴 것은 내가 응답이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해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오직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묻긴 묻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인 그냥 부르짖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를 이미 오래전에 간파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순종하는 것이 곧 그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음을 경고도 하고 수없이 가르쳤건만 그러나 사울은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거역의 사람답게 그렇게 또다시 행동합니다. 사무엘의 요구를 거역하고 이 신명기의 금지사항을 거역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린 이 칙령을 거역하는 거역의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아까 읽어보았는데 여기의 내용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접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분히 사울이 자아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지금 밤에 자기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무녀 그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엔돌은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도시 성읍의 바로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성읍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용하다 하는 모든 의원들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울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젖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점수를 통해서 신의 뜻을 구하는 이 미신적 행위들 그것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접 즉 죽은 혼령을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우리가 앞에 읽은 3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애도 기간에 이스라엘 땅의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 그 신명기 18장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아분열을 넘어서서 도무지 이것은 죄인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매우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형태를 또 이 대화 속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요구를 그 신접한 여인에게 하자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곧 이 사울이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간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참 흉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올라오는 영이 곧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을 보고 사무엘이라고 판단을 하고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태도를 보면은 사울은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약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림합니다. 강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얻어내기 위해서 그가 구걸하듯이 엎드립니다. 내가 내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로써 사울의 그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용과 이익의 대상이었음이 다시 한번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명확하게 다르지만 때때로 교묘하게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언제 드러나는가? 다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에 다급함 속에서 어려운 순간과 고난 속에서 참 신앙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신앙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진짜 신앙은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치열하고 척박한 우리의 삶의 일터와 현장 속에서 거기서 드러나기 마련임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 이야기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죽은 이 사무엘, 사울 앞에 나타난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겠습니까? 진짜 사무엘은 아닙니다. 그것이 귀신인지, 그것이 사울의 망상인지 오늘 과학적 세계관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기어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이 사무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로부터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구했지만 도리어 사울은 가장 듣기 싫은 말, 이미 오래전에 듣기 싫어 귀를 막았던 그 말을 다시 또다시 듣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울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목숨을 구할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고자 했지만 결국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듣습니다. 19절에서는 이 죽은 사무엘이 이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그 지위도 또 그 자리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은 자기 목숨도 잃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바로 내일 하는 최후 심판의 선언을, 심판의 선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요구는 다 거절되었고 그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면, 실은 하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사울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오래전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들었던, 사울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본심과 그 마음, 그 경고를 오늘 이 죽은 사무엘로부터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를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바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야 할, 애당초 사울이 가야 할 그의 소명의 길은, 사울이 해야 할 그의 인생의 소명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울이 해야 할 소명의 길이었고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순종은 신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심으로 그의 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우리 삶에 닥쳐올지라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서 사방팔방 가야 할 바, 뚫어야 할 길을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비록 당장은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곧 사울이 해야 할 일이고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서도 또다시 한번 이 일이 실패된 것을 확인하고 또 실패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이 28장에 참 기괴한 사건은 그 끝이 더욱 황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사울이 죽은 사무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읽는 우리로 하여금 있었으나, 그러나 28장의 끝 마무리를 읽을 때까지 조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혼령의 말을 듣고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러자 밖에서 들어온 이 신접한 여인, 이 무녀가 사울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제안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먹을 것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그의 강구에 못 이겨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 식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마지막 구절 중에 23절의 말씀이 유독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묘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3절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방금 최후 선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의 굶주린 배, 그의 쓰러진 기력, 이제 죽음만을 코앞에 둔 사람이 그 밥 한 그릇 먹기 위해 무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였다라고 28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불순종과 거역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간 사울은 그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가올 고통을 예견하고 방어하게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려 보면 참 많은 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다시 치는 이 수능 시험이 또 낙방할까봐 두려워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기어이 시험을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실패가 두려웠길래, 얼마나 그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길래 그러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 원서를 여기저기 냈는데 단 한 군데도 불러주지 않고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생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이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내가 내 인생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을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나는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교제 중인 젊은이가 헤어집니다. 그 헤어짐 속에서 그 철철 흐르는 마음의 상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거절하고 거절당한 그 상처가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습니다. 임신 후에 정기검사에서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가 그 마음을 하얗게 공포 속에 지새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 흉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듣게 되면 세상에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된 것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테러와 재난 이야기, 나라가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이와 같은 소문들, 이 소문들과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근심이 쌓이고 쌓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소화가 안 된다면서 병원 검진을 간 남편이 돌아온 저녁 어두운 얼굴로 옵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말합니다. 온 가족이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집에 벌어졌는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낙방,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하는 것, 무의미한 인생, 죽음, 전쟁, 분열,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문득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목을 조르면서 우리의 침을 마르게 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없어야 할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짝 하나님의 무릎 앞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무릎을 맞대고 그분과 함께 문제를 숙고하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과 하나 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거든 내 인생 실패라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두려움 안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과 연합됨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견디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를 만나곤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표정이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화난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종종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내가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보물창고와 그 지갑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잊고 있지 않았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여 내가 지금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과한 욕망과 욕심이 아니었을까 또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의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더욱 기도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하늘이 깜깜이 덮여서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사울의 문제는 두렵고 다급할 때 기다릴 줄 모르고 이미 자기의 판단대로 저질러 놓고 자기의 판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나님께 나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일의 반복에 불과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 역대상의 기자가 사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현실의 이 척박한 삶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인들입니다. 광야에 소명의 길을 뚫고 그리고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일로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을 계기로 더욱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청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면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신감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은 아닐까.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게 해 주옵소서. 혹여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습관이 발견되거든 온전히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지체 없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이 있거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에 자주 현혹되는 약한 귀를 가지고 있거든 오직 위로부터 오직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만 순종하는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